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파급 효과를 곧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에게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시리아 내 러시아인들이 곧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은 자신들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들은 민간인 사상자 없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시설들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임의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ISIL 소탕에 나서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인력과 장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테라비브 도심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겨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어제 팔레스타인 괴한 한 명이 테라비브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여군 한 명을 포함해 이스라엘인 4명을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던 괴한을 추격해 발포했으며 그 용의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예루살렘 기차역 인근에서 20대 이스라엘 청년이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등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도 자국민들에게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개혁 정책에 대한 옹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방의회에서 열린 히스패닉 의원 모임에서 현재 공화당은 같은 당 출신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이민개혁 정책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에 대해 시계를 되돌리려 한다며 부시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동안 노력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만일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생각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튀니지의 민주화단체인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에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1년 이른바 제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이 단체를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과 산업무역수공업연맹, 인권연맹, 변호사회 등 튀니지의 4대 핵심 시민사회 조직으로 결성됐습니다. 암살과 조직적 폭력, 광범위한 사회 불안이 성행하던 튀니지에서 이 단체는 성별과 종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이 리비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통합정부 구성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담당 베르나르디노 레온 유엔 특사는 어젯밤 모로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비아의 양대 정부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새 통합정부는 한 명의 총리와 그 아래 세 명의 부총리를 두고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는 트리폴리에 있는 이슬람계 정부 인사 파예즈 사라지를, 부총리 후보자 세 명은 리비아 동부와 서부, 남부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인사들로 지명됐습니다. 중국인들의 과도한 흡연으로 젊은 남성 3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학술지 랜시 최신호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중국의학과학원은 15년 간격으로 중국인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젊은 남성의 3분의 2가량이 20살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며 담배를 끊지 않는다면 이들 중 절반은 결국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내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북한 정권이 당 창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주민들의 노동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추정했습니다. 내년도 식량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10일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선 집권 이후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초부터 이 행사를 최대 규모로 치를 것을 직접 독려할 만큼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에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면서 주민생활 향상을 다짐하는 등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 제1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 행사장에서 직접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김 제1위원장이 연설을 한다면 가장 큰 관심사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자위적 핵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아마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자주적 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권리 또 평화체제의 어떤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을 아마 대외적 메시지로 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주 대상은 아마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핵개발과 관련한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향후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기념행사에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북한에 파견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북중관계가 냉랭해진 핵심 원인인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이 류 상무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앞으로의 북중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만약에 이제 핵무력이라든가 이런 강조점이 많을 경우에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북중관계 발전되는 건 발전되는 거지만 이거는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한 거고요.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거. 그 언급이 자제되면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 카드가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선보일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남광규 교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끝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모형 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북한이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자신들의 증강된 핵 무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고 특히 김 제1위원장의 연설에서 자신들의 향상된 핵 능력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열병식 행사장 주석단의 자리 배치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핵심 권력층 인사들의 서열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단은 북한의 공식 행사 때 행사장 단상에 배치하는 귀빈석으로 주석단 중앙에는 김 제1위원장이 앉고 당과 정, 군 간부들이 권력 서열에 따라 차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중국 인민망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개인의 명의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67주년 때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의 공동 명의로 축전을 보냈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강제 노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권이 거의 모든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이같이 밝히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평생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각각 한 달씩 농촌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단련대 등의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고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 역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직업을 바꿀 수도 없으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강제 노동이 너무 만연해 강제 노동이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노동당 창건 이후 강제 노동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강제 노동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극심한 기아 때문에 주민들이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 없게 된 당과 군, 국영기업 등 정부 기관들도 이 같은 회색 경제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의 정부 기관들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노동자 천국이라는 북한의 허구적인 주장과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북한 체제의 현실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당 창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약탈적인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 안보리가 당장 행동에 나서 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 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자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의 일로 시진핑 국가 주석 체제에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류 상무위원은 나흘간 평양에 머무르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류 상무위원은 김재일 위원장과 만나 수년간 지지부진한 양국 경제협력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거의 중단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내일로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두 차례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보름 앞두고 북한의 전 주민들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19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은 당의 충성을 다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심 잡기를 통해 체제 결속을 극대화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자주 통화하는 탈북자 이모 씨는 당창건 기념행사 준비로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행사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내라는 게 많고 모든 일정을 다 10월 10일 당창건 거기다가 빗대놓고 주민들을 계속 동원에 내몰고 뭐 돈 내라 뭐 어째라 다 당창건으로 하니까 그 당창건이 제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한국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당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 경제난의 책임자로 최고 지도자를 꼽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이어 당 지도부를 꼽은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13%나 많은 53%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젊고 외국 유학 경험이 있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지만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강성대국 건설이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그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온 탈북자 윤모 씨입니다.
살아온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김정은이가 그 김일성? 이게 많이 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그때처럼 그렇게 잘 살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뭐 솔직히 뭐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과거 출세 관문으로 통하던 노동당원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비서로 있다 지난해 말 탈북한 김모 씨는 당원이 되기 위해서 돈이나 뇌물을 바치던 일은 이제 옛날 얘기라며 지금은 오히려 당원이 되길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까지만 해도 한 여기 돈으로 한번 거죠. 한 50불 정도 줬죠. 뭐. 많이 주면 한 100불 줘요. 우리 친구들도 막 죽으려고 그래요. 좀 당, 뭐야, 괜히 당했다고. 뭐 당빈해야 돼, 생활청화 참여해야 돼, 뭐 어디 갈래면, 외출할래면 보고하고 가야 돼 하니까 시끄럽죠, 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의 통제력도 갈수록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당비서로 일하다 지난해 탈북한 이성용 씨는 주민들이 예전에는 당 일꾼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협작군이라고 욕을 하며 대들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비서들조차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업소를 돌리라는 당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른바 83액을 납부하고 대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주민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당과 국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데는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당과 국가가 더 이상 자신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화의 진전으로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농업이나 도소매업, 가공업과 같은 다양한 시장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얻는 소득과 구입하는 생필품은 2012년 이후 약 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2009년에 단행됐던 화폐개혁 조치가 당국이 아닌 시장의 힘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인시켜준 계기였다고 평가합니다.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세대 통일학연구원 박사과정의 한교 씨는 응답자의 82%가 국가 배급이 정상화되더라도 시장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국가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에 시장이 더 커졌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국가 일은 뭐 법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 통제 정책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자 시장을 묵인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시장과의 공생관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체제 존립의 기반이기도 한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민심 행보를 지속하면서 사상 교육 강화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당 기능을 복원해 권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VOA가 마련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특집, 오늘은 당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내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북한이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규모 당 창건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인 내일 전후로 강원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KN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이 창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권력과 부를 가진 사회주의 귀족, 즉 노멘클라라투라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됐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권력 기반을 굳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1년에 그 김정일 아버지 때죠. 장례식에 그 연구차를 허위했던 사람이 7명인데 그 중에 군부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 전부 다 숙청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장성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성태기가 13년 12월 달에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와서 4월 30일에 현영철이가 또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습니다. 이게 처형될 때 그 강군 군사 종합학교, 종합군관학교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민군대 간부들과 인민보육 간부들이 그 처형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가혹하게 그 군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마 군부의 세력은 상당히 약화된 것 같고 결국은 당으로 모든 정치를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북쪽의 내부 현상은 우선 경제가 그렇고 사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을 아버지 때와 같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처형한 고위 간부가 그 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건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김정은이가 다 자기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죠. 그가 무슨 승배받을 만한 리더십을 강화시킬 만한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포정치적인 방법 맞으면 뭐 대표적인 것이 장성택 숙청이다 현영철 숙청이다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누구도 자기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지금 그 뭡니까 테레비 보면은 김정일이가 뭐 한마디 하면 그 장군들이 앉혀서 별 네 개씩이나 다 왕별 붙인 사람들이 그 노트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그 김정은의 그 군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경우를 보면요.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전에 권력과 부를 독점한 일종의 공산귀족 즉 노멘클라투라가 나타나는데요. 북한에도 이런 노멘클라투라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커피 한 잔에 1유로 1유로라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의 월급이 5천을 받아도 0.60센트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걸 완 유로짜리 커피를 제 멋대로 먹고 있단 말이죠.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불고기 한 끼 식사를 하면은 10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완전히 제 멋대로 먹는 그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전부 다 뇌물, 부정, 부패죠. 이것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나는 북쪽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할 때 그 직전에 많이 나타났던 농맹꾸라 뚜라, 노동, 적색 귀족. 이것이 북쪽에도 지금 형성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태자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61년부터 김일성 시대죠. 7개년 경제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이었어요. 마찬가지죠. 핵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이나 군수공업과 일반 경제를 병진시키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GDP의 뭐 20, 30%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집어넣고서는 핵개발과 경제건설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라건대 북쪽이 지금까지와 같은 제1경제와 제2경제, 인민경제와 군수경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해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군수경제건 뭐 인민경제건 하나로 합해서 국가경제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을 몽땅 다 경제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북쪽에서 주택 건설한다, 무슨 뭐, 수력발전소를 만든다, 최근에 무슨 뭐, 또 뭐 대동강에 무슨 무지개 홍가 그 유람선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다 군대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제2경제가 점점 인민경제, 제1경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막 이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 세계 각국은 유엔을 비롯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구분할 수가 없죠. 전부가 다 제재할 텐데 제재하게 되면 이제 뭐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금융 제재까지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북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외국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쪽의 경제는 재건이 안 되죠. 정상화가 안 되죠. 따라서 핵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게 중점을 두고 있는 한 북쪽의 경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끝으로 노동당의 장래를 좀 전망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북쪽의 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선 북쪽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제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핵을 개발하고 있는 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적인 압력 제재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북쪽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 북쪽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강화를 위해서 공포정치 같은 걸 쓰고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이 정책은 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북쪽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부에서의 그 욕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이다, 한국이다,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그 욕구를 충동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5, 6년 내로 우리가 전망할 때도 북쪽 내의 변화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오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죠.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노동당의 현실과 변화 가능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미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탈피해 핵 문제는 물론 경제와 인권 등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7일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입니다.
Certainly a more proactive policy than strategic patience is necessary. One that continues to apply or even heighten sanctions on the regime.
차 석좌는 전략적 인내보다 더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불안정과 인권 등 의제의 범위를 확대한 대화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향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핵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한과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협상에 나섰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길 바라는 등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y want mo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I'm fairly certain, based upon the experience that Victor had in other administrations, that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반대 국부를 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초대 대북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 씨도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talinist regimes eventually crumble. Let's stipulate that we're not going to necessarily overthrow the regime.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스탈린주의 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에 대비해서 미국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중국과 북한 급변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s a crisis, the initial reaction is to dampen down the crisis enough to put it on a shelf and then move on to the next issue.
차 석좌는 모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저지른 실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고 뒷전으로 넘겨둔 채 다른 더 중요한 국제 현안에 신경을 쏟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북한에게 전략적인 이로움을 줘서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특히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도 벌써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구소련 국가들도 이미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신임 합참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9일 북한군 포병과 해안포 경비함정활동 등 최근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장은 또 연평도 최북단에 있는 해군전담감시부대를 찾아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과 중국 측 어선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북한군이 예상치 못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현장 전력과 합동 전력을 즉시 투입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이 정해지면서 한국 시간으로 8일 판문점에서 이들 명단이 교환됐습니다. 지금의 이산가족 상봉 방문을 앞둔 한국의 분위기를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북한이 8일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은 90명, 북한은 97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요. 대한적십자사의 주희조 과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산가족 그 신청을 받은 건 19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받고 있고요. 현재 약 한 12만 9천여 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명단을 교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19일 날 1차 방문단이 그 속초에서 직결해서 방북 교육을 받고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일 날 2차 상봉단이 다시 그 속초에 직결하신 다음에 2차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상봉이 진행됩니다.
한국 측 90명의 대상자 가운데 34명은 구순을 넘긴 고령자고 북측은 이산가족 97명 중 한 명을 빼고는 모두 80대입니다. 한국 측에서 고령자를 우선 선발한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우선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구급차 등 응급 장비와 의료진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그 고령순 그리고 직계가족 순으로 이산가족분들을 최초 5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건강 상태하고 그 본인의 상봉 의사를 물어서 250명으로 명단을 압축해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상호 교환해서 생사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알고 계신 분은 형밖에 없으시네?
그러니까 그때 6.25 때 헤어지고 모르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80대가 됐는데 가족으로 알 수 있는.
상봉 대상자 명단은 확정이 됐지만 이곳 대한적십자사에는 지금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러 온 신청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마음은 그야말로 날마다 생각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언제 만날까, 혹시나 만날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만나 그러죠. 살아서 고맙다고 하려고 먼저 하고 싶어요. 살아서 고맙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여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살아있어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빠 보고 싶습니다. 꼭 만납시다.
이게 사변 나고 전쟁 때 바로 끌려갔지. 형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지. 저게 6.25 때. 전쟁 때 그때 끌려갔으니까 생사를 알 수가 없지. 그 뭐 지금 뭐야 할 수 막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지. 찾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번 뭐 그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 TV에 그래서 한번 오늘 와봤지.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할런지 그건 모르지. 되냐 안 되냐.
한편 한국방송공사 KBS 로비에서는 지난 1983년에 방송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 기록물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고요. 6.25 한국전쟁 당시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한 괴뢰 잔담을 섬멸하고 통일을 위해 북진을 계속
전시를 보러 온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어릴 때 TV에 봤던 거지만 그때 막 이렇게 서로 만나서 울고 했던 것들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뭐 영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자료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이런 이상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 이렇게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도 이런 그 한민족의 어떤 분단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아이들이 피부로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전시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아픔이 왜 있었겠느냐. 참 민족의 슬픔을 그 하나의 그 이산가족으로서 대변해 주었구나. 그 요새 뭐 시라의 난민들을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찾는 메모랑 플랜카드 같은 거 보니까 그 애타는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저는 아직 어려서 그 시대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빨리 이런 그 이산가족 만남이 정례화가 돼서 더 많은 만남을 갖고 그 마음에 맺힌 그런 아픈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더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반기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9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60이 넘는 아들을 2살 때 헤어진 이후로 못 보다가 이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빨리 이제 그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좀 기회를 많이 줘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은 이산가족들의 그 만남의 아픔을 우리 그 시족사에서 또는 현련사에서 특히 이산가족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줘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통일이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아직까지 그게 갈 길이 너무 길고 머니까 이분들 빨리 좀 정례적으로 만나서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는 오는 15일 금강산에 선발대를 파견해 현지에서 본격적인 상봉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승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이 한국의 한글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글자라고 부르죠. 한글. 오늘은 제569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세종문학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고요.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훈민정음 반포식이 재현됐고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을 봉헌하는 행사, 또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에서는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개관한 서울 용산의 한글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한글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한글날 경축사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한글은 우리 교례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한글은 그 창제 원리와 이유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 유산입니다.
자, 한민족의 문자 한글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가득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글날 행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전에도 한글날이 국경일이긴 했지만 휴일이 아니어서 국가 주관의 경축식을 하고 또 한글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정도였는데요. 이 한글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 축하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의미에 다시 부각이 돼서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 글자와 한국의 한글, 이 부르는 이름도 다르지만 기념하는 날도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는지 그 이유도 잠시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한글날은 이 한글의 알파벳격인 자음과 모음 체계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글 창제 의미를 두고 있어서 한글 창제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4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창제일을 한국에서는 훈민정음을 완성한 뒤에 검토와 연구를 하고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1446년 음력 9월 29일 양력으로 10월 9일 한글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인 북한의 조선글날에도 조선글은 인민이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문자가 없었던 당시 중국 한자를 빌어쓰고 있었던 이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문자인 한글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낸 세종대왕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기리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기념해서 외국 손님들이 서울을 많이 찾아왔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세종학당의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데요.
네.
그 앞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오늘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은 지난 1995년부터 세계 54개 나라에 세워지기 시작한 한글 학교 같은 곳입니다. 모두 138곳이 있는데 이곳에 외국인 4만여 명이 한국의 말과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그 외국인 손님들, 한국에 수학여행을 온 세종학당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글날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이 한글 파괴, 만연하는 외래어 실태, 이런 제목의 언론 기사들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글을 세계에서도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문자라고 자부심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실생활에서는 그 은어, 비속어, 기성세대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신조어, 외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한글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글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거리에 즐비한 외국어로 된 간판, 휴대전화에서 일상화된 은어적 표현들이 세종대왕을 울리고 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종대왕을 슬프게 하는 한글 파괴의 모습, 어떤 것들인가요?
휴대전화 그 SNS 문자 메시지 속의 한글 표현이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그 단어가 핵노잼, 버카충, 뭐 노답, 레알 뭐 이런 단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 성인들로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이런 말들이 일상화됐다는 것, 이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핵노잼, 버카충 이런 말들이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네.
특정 집단이나 그 연령대에서 쓰는 은어 정도가 아니라 외계어다 이렇게 불리는 정도인데요. 핵노잼은 핵폭탄급 재미가 없다. 아주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버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걔는 핵노잼 해서 갈비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핵노잼 해서 갈비야.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친구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갈수록 비호감이다. 이것을 줄여서 핵노잼에서 갈비야. 이렇게 적는답니다. 말하고요.
네. 이건 미국에서는 영어가 서툰 부모와 여기서 자란 2세들이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한인 가정들의 문제인데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고 있는 신조어를 일부러 배우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소통하려는 이 배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단어나 문장을 소리 내는 대로 적어서 또 애교 섞인 줄임말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 이 성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어린 10대들의 이런 새로운 표현들은 세대 간의 소통을 지장을 주는 그런 심각한 언어 파괴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 생활이 계속된다면 맞춤법과 어휘력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 공휴일이라고 하고요. 내일이 토요일, 가을 연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단풍길 따라 자동차가 많이 밀린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국 유명산의 단풍이 언제 들 것 같다 이런 단풍 달력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곱게 든 단풍을 자랑하는 산으로 단풍 산행을 나서는 사람들이 아주 바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 만산홍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절경을 멀리서만 보고 있기는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을 비롯해서 속리산, 월악산, 남쪽에서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 정상 부근에 아주 새빨간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설악산에 오늘 3만여 명, 속리산과 월악산에 뭐 4,600명, 1,500명 등산객이 입장을 했다고 국립공원관리소가 전했고요. 또 하루 종일 주요 고속도로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튀니지의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한 국민통합기구가 선정됐습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파병한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이 ISIL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오늘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언론 등의 예상을 깨고요. 튀니지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기구인 국민사자대화기구가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단체가 2011년 아랍의 봄 이 혁명 이후에 튀니지의 다원적인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수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인데요. 하지만 튀니지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 4자 대화기구는요,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이 튀니지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이 네 개의 시민 사회를 이 아우르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자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총노조, 또 산업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산업무역수공업연맹, 여기에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튀니지 인권연맹, 마지막으로 법조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변호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튀니지가 지난 2010년 민주화 혁명으로 독재자 벤 알리가 물러난 후에도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단체들은요, 지난 2013년 이후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나섰고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2010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동안 튀니지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혁명을 겪은 나라 중에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리아는 뭐 몇 년째 지금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또 리비아도 가다피 정권은 끝났지만 극도의 혼란 상태고요. 예멘도 내전 중이고 이집트는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새 대통령을 뽑았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다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튀니지도 그동안에 혼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아랍의 봄으로 혁명을 겪은 나라들 중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튀니지 국민사자대화에서 이번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이 튀니지 총노조의 하우신 아바시 사무총장이 이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수상은 튀니지에 대한 대단한 기쁨이자 자랑인 동시에 아랍 국가 전체에 희망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상은 대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에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튀니지 국민사자대화기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수상에 대해서도 축하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언론 등에서는 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최근에 난민 사태 해결에 앞장섰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혹은 이란 핵협상 타결의 두 주역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 주로 유명 인사들이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는 생소한 이 튀니지의 국민통합기구가 수상자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한편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노벨평화상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또 독재를 물리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체제가 있다는 신념을 지켜준 이 공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사령관이 시리아에서 ISIL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 웹사이트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시리안 내전 초기부터 혁명수비대를 파병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인 호세인 하메다니 준장이 어제 시리아 알레포 외곽에서 시리아군에 대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혁명수비대가 밝혔는데요. 하메다니 준장은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시리아 내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혁명수비대 특수부대인 쿠두스의 작전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ISIL이 알레포 일부를 장악했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서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시리아 제2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일부를 장악하고 있고 ISIL은 외곽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반군이 최근에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로 위축된 틈을 타서 ISIL이 공격을 가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리아 내부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또 ISIL도 선전 매체를 통해서 알레포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레포는 이번 공격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로켓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ISIL에는 득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긴 공습에 나섰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여러 병력을 파견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에서 ISIL이 자신들의 공습 목표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ISIL에 대한 공습은 전체 공습의 10%도 되지 않고
네.
대부분은 시리아 내에 반군에 대한 공격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서방국 등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었죠. 특히 이제 이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ISIL이 점령하지 않은 이 반군 점령지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시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가 지원한 탱크와 장갑차 등 여러 중화기들도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반군들이 러시아의 공습 공격을 받으면서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이 ISIL이 반군 지역을 공격했고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시리아 내에서 이 러시아의 활동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앞서 러시아가 이 카스피의 군함에서도 시리아 내 ISIL 목표를 겨냥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명중이 모두 명중했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체계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미사일 중에 적어도 4발이 이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목표물 타격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미국 국방부 관리가 이런 내용을 밝혔고 미국 언론들이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자신들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일부 실패했다는 이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IL 목표물을 향해서 26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11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모두 성공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조심스러운 그 충돌이 생길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또 시리아는 최신 군사무기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